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너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나는 날입니다. 참 1년 중에서도 감사한 그러한 날이죠. 1년에 우리가 이렇게 한 차례 11월 하순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종종 우리는 한두 가지의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농경시대도 아니고 또 농사도 대형화가 돼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행기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이전처럼 농경업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추수라고 하는 말을 빼서 감사주일이라고 하면은 어떨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벌써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감사절이라고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많은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왜 어떤 교회는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나 이런 의문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온 청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온 그들이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항해를 하던 중에 굶주림과 병고와 그리고 추위로 반수 이상이 그 꿈을 실현해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불굴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도 어려운 이 생활, 힘든 생활 속에서도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서 그 다음에의 첫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이 감격한 이들이 추수한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이 미합중국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추수감사절, 이 미국 국경일이 된 것은 워싱턴에 의해서 1789년 11월 26일에 지키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지만은 링컨이 11월 셋째 목요일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게 다시 1941년에는 루즈벨트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하는 날 땡스기빙 데이로 지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나나왔는데 교회는 자연스럽게 11월 넷째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에 근접한 세 번째 주일날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23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세 가지의 절기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열매를 거두었지만은 그 첫열매를 거두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이미 구약시대 때에서부터 있었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의 새 절기 운영을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주일 중심으로 기념하면서 또 교단이나 교회 상황에 따라 날짜를 제정하다 보니까 네 번째 주일이 된 그러한 경우도 간혹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절이라 하거나 혹은 추수 감사절이라 하거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이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생 독본이라고 그러죠. 탈무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가? 늘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가진 것으로 자족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덧붙여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철든 사람, 그리고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밝은 사회를 만들고 예수를 잘 믿은 성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도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우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은 사람 어디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빗덩이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자라고 배우고 움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올시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가정에서의 은혜, 무슨 직장에서의 은혜, 우리 이웃에서의 은혜, 교회에서의 은혜, 이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세상에 바다, 공기, 하늘, 땅, 자연의 모든 것들 그리고 물 이러한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다 거저받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두가 다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다. 찬송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지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다면 그 사람 배은망덕한 자요.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하는 말 같습니다. 어느 우애가 좋은 어느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8살 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아마 흔한 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피가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똑같은 혈액형을 가진 나이 5살밖에 나지 않은 딸을 향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빠가 매우 위험한데 오빠에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필요한데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가 있겠니? 수술을 앞둔 오빠가 불쌍했던지 아버지의 아주 위중한 질문에 이 딸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수술이 성공리에 끝이 났고 이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어린 딸에게 얘야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데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던 5살짜리 난 이 딸아이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놀란 아빠가, 야, 네가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피를 뽑아도 죽지 않아요? 아빠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얼마 전에 피를 줄 때에는 피를 주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이 오빠에게 피를 뽑아 주었단 말이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울더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겁니다. 나는 오빠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이 딸아이는 자기가 피를 남에게 주면 죽는 줄을 알고 그러면서도 피를 주었습니다.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준 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피이겠어요. 죽음을 각오한 사랑, 여러분 얼마나 그 귀한 사랑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자요, 그런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곧 은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그걸 모른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고백한 대로 지금까지 지나온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철든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생각한다는 말의 의문이 다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적신으로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좀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만 적신, 여러분 적신이 뭘까요? 성경에 적신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적신이란 말을 이 한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빨갛은 이제 알몸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즘 성경에는 이런 적신이라는 말이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에 적신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무능하고 힘이 없는 상태다. 수치나 권경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적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빨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벌써 한 40년 전에 온 사람도 있고 더러는 50년 전에 오신 분도 여기 계시고 뭐 20년, 30년 여기서 뭐 중고등학교를 나온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에 올 때 대부분 알몸으로 오셨죠. 권산이 올라가지고 오셨어요. 웃으시네. 몇 번 안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저도 300불 가지고 왔어요. 300불 뭐 별거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저 빈손으로 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한국에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내가 무슨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여기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면 적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뿐인 이 무소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가 그 우는 것 보지 않았어요? 두 주먹을 꽉 쥐고 우는데 늙어서 죽을 때 보면은 손바닥이 보이도록 펴고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지만은 무엇을 잡기 위해서 그저 두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우는데 늙어서 죽을 때 보면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결국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빈손으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수래 아무것도 가진 곳 없이도 이 시간까지 여기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곤고하기도 했고 환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무엇에 이긴다고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도 이기고 우리가 권고한 일을 당해도 이기고 박해나 기근을 당해 적진을 당해나 무슨 위험이나 칼이나 오더라도 우리는 적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우리부터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감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교만한 사람 감사가 없어요. 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감사가 없어요. 자기를 크게 보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고 있는 나은 내 자식이지만은 그 성숙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 모습을 보면은 언제 그렇게 모아놓은지 모르지만은 뭐가 다 그냥 잠깐만 하라도 다 제 겁니다. 다 자기 것 내놓으라고 때를 씁니다. 내 과자, 무슨 뭐, 내 먹을 것, 내 장난감, 내 돈, 내 옷. 어린아이들이 자기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동생도 없고요. 여러분 부모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습관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성격으로 형성된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어렸을 때 교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남에게 줄 줄도 알게 가르치고 동생하고 장난감도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독점 소유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였지요. 가가와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인생의 미천은 무일본에서 출발한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빈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겸손한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 또 적신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긍정적인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다른 점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업의 실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만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돼도. 잘 믿는 선거지만은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낮에도 감사해요. 밤에도 감사해요. 넘어져도 감사해요. 일어나도 감사해요. 해가 나도 감사해요. 비가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세요? 옛날에 후르시초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후르시초프가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막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심지어 아니오라고 말할 때도 여기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넣어서 얘기하잖아요. No! 그 다음에 뭐라? Thank you.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친절하고 다정다감합니다. 중생지 못한 사람의 특성 무엇일까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거 없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자기만 앞섭니다. 여러분 공자도요 자기가 싫어하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그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공자가 싫어하는 네 가지 종류의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앞에서 예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헐뜯는 사람, 또 자기가 아주 난폭하게 행하는 것을 용기로 착각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는 은혜를 받았지만 배은망덕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러면서도 이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역시 배은망덕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신학자 쇠퍼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감사가 빠지면 금방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너 살몬이라고 하는 화가를 기억하세요? 시카고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젊은 미술가가 1917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정도 전에 의사로부터 당신은 임파선 결핵 때문에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한다 뭐 이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그때는 불과 25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신한 부인과 함께 곧 태어날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는 중에 부인으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이 3개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3개월의 삶을 더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3개월간을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손을 맞잡고 함께 무릎을 꿇고 정말 생사를 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살면서 이 살몬은 3개월 동안에 뭘 그렸냐고 하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그러한 작품인데 아마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렸는지 아주 열심히 거기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게 복제가 돼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팔려나가는 명화 중에 명화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복제된 예수님의 초상화가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오리지널은 아주 유명한 현대 기독교의 초상화이지만은 그것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지난 주간 중에 여러분들 그 유사한 것을 찾아서 카톡으로 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바로 그게 그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살몬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그 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1968년 7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25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7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50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 헨리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것은 최고의 항암제다. 그리고 해독제다. 그리고 방부제다.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밀러도 역시 아주 귀한 말을 했지요. 감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행복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까요? 어느 가난한 모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나 뭐 세탁이나 재봉일이나 여러 가지 자비를 하면서 이 아들의 학비를 간신히 조달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늘 마음에 자기 어머니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졸업식 날 졸업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영광을 이를 누리게 되는 이 졸업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그리고 특별히 제게 있어서는 저를 공부시키느라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우리 어머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수석 메달을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의 가슴에 직접 달아드리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식장에 모인 온 청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큰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가 됐습니다. 모교인 프린스턴의 교수가 됐습니다. 학장이 됐습니다. 후에는 뉴저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주지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윌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트라이드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은 창조적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했고, 스펄전은 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전등빛을 주시고, 전등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잔금을 주신다.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직장, 가정, 사회, 그리고 자신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불만스러운 것, 불평적인 이런 말 다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적신으로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긍정적인 안목을 가졌기에 감사하십시다.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친구에 감사하고, 서로서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말미암은 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견디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겠느냐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바친 손길 손길마다 저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의 범사가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귀한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여러 모양 여러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건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도사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 권사님 병마를 물리치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약의 효염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식구가 다 기도합니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온 성도가 영육간에 밝고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평안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하셨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지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알아지는 몰라서 오래되어 버리고 알고 들은 것 간에 이리 사두시리. 주여 오소 보셔서 우리 모두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목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라.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